예. 오늘 그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같이 이해하고 깨닫고 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가 그 암송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우리가 개역성경 말씀 잘 이렇게 암송을 했던 말씀이라서 아주 뭐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좀 깨달았던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좀 알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왜 이 로마서를 이렇게 썼나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은 제가 로마서를 중국상 하다 보니까 참 이 말씀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그 세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디아스포라를 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이렇게 다시 몰려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 성령의 그 역사와 분위기 속에서 같이 휩싸이면서 이들도 엄청난 은혜를 같이 거기서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자기의 곳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그곳에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과 그 다음에 마게도냐 그 유럽 이렇게 입구 쪽에 있는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 여러 차례 이제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이제 가고 싶어 했던 이유를 이렇게 로마서에 직접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여러 번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려고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지 못한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성령으로 이제 이끌어 주셔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이제 그 복음 사역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데서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은 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가 여러 해 전부터 그런 가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이제 이 그 복음을 쭉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이렇게 생겨난 그 소망. 그 로마는 그때 당시에 뭡니까? 영국에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넓게까지. 그러니까 저기, 그야말로, 대제국을 이루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열방들의 중심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적인, 전략적인 어떤 그 위치로도 이 로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소망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성경, 이렇게 로마서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로마서를 이렇게 쓰는 어떤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한번 보시면은 나는 이제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당시에는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기 직전에 고린도 지역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뭐냐면은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그동안 이제 그 이방 교회에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교회들이 이 연보를 거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보를 거두어 가지고 이제 바울이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어간에 정말 이제 이걸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이제 어디로 가는지 자기는 로마로 이제 갈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걸 연보만 갖다 주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갈 것이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 편지를 내가 갈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미리 편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전달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이제 가기 전에 로마서를 쓸 때에는 굉장히 비장한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들을 주변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과 경건한 성도들이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이거는 아니다.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울며불며 사람들이 바울을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말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성령께서 자기를 이렇게 이끌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 나도 그걸 알고 있지만은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기도하듯 여러분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연금을 그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 성경 말씀을 쭉 보면은 바울답지 않은 어떤 멘트가 사실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를 좀 구해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갈 건데 가기는 갈 건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있는 저 유대 민족들 유대 백성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 죽이려고 달려들 텐데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죽지 않고 여러분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로마서를 이렇게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받은 로마 성도들은 이 편지를 딱 받았을 때,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미 이제 이때 아마 편지를 받았을 때쯤에는 이미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제 그 갇혀가지고 아마 그 소송 중에 있던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어간. 아니면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가든 이런 어간이든지.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 분위기는 험악합니다. 험악하고 굉장히 그 분위기가 정말 이 어찌 보면은 이 로마서는 그 바울의 어떤 유언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절박하게 사람들로부터 그 로마 교회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참 로마서를 이렇게 쓰는 바울의 심정도 아주 비장한 심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받았던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 이거 정말 뭔가 분위기 심상치가 않구나. 그것도 이제 그게 그냥 뭐 우리 요즘처럼 이렇게 등기로 붙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직접 이제 자기와 사역을 같이 했던 갱그레아 그 교회의 집사 베베가 이걸 들고 갔습니다. 들고 갔으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땠는지 베베 집사가 가가지고 싹 다 이야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야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편지를 자기에게 가지고 왔는지 로마 성도들은 그 부분들을 다 십분 이렇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로마서 말씀을 쭉 이렇게 이렇게 쓰게 되는데 실제로 그 로마서 말씀을 쓸 내용은 큰 이제 그 요지는 뭐냐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갈 것입니다. 가기는 갈 건데 여러분들 내가 여기 들렀다가 예루살렘 좀 들렀다가 가겠습니다. 근데 좀 위험한데 내 상황이 참 긴박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의미의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로마서를 이렇게 16장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내용만 쓰려면은 실제로 한 뭐 두서너 장, 뭐 그 정도만 쓰면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이 정도만 쓰면 됩니다.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들은 뭐냐 하면은 그야말로 이 신학적인 어떤 그런 그 내용들로 가득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침범할 수 없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다. 그 놀라운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끝장까지는 이런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의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이제 12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그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이렇게 쓰는 경우는 주로 보면은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에 이런 장황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 바울이 장황하게 편지를 썼던 게 또 어디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장황하게 편지를 썼죠. 그 보면은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아주 심각했어요.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편지를 하나를 보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또 하나를 더 보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문제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좀 장황한 편지를 보냈는데 로마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로마서도 정말 우리가 어떤 교리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로마서가 엄청나게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에 로마서를 한번 연구해보기 위해서 기독서점에 한번 갔습니다. 기독서점에 가서 이제 로마서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한 걸 쭉 보니까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설교가 있는데 이만큼 돼요. 로마서가.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로마서는 연구할 수 없는 말씀이다. 이 부분이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로마서 그때 포기를 했습니다. 아, 지금 안 되겠다. 그래 에베소서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짧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지.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엄청난 어떤 그런 어떤 뭔가 깊이 그런 진리들이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엄청난 어떤 그런 내용의 어떤 진리들이 담겨 있는 어떤 이면에는 그만큼 로마 교회의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진리들을 제대로 그들이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진리들을 아주 세세하게 조목조목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런 어떤 자세한 내용들을 그런 교리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12장에는 보면은 하반절을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에 오늘 이제 12장 1절을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12장 그 하반부에 보면은 전부 다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꼬집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로마 교회가. 이 세상을 지금 본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로마의 휘황찬란한 문화, 그 로마의 엄청난 어떤 그 기쁨과 쾌락을 주는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풍조들, 이런 것들을 서서히 본받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3절에 넘어가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저것. 그 다음에 12장 뭐 16절에 보면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그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 기꺼이 사귀십시오. 다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돌려보면은 그 사람들은 지금 뭔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서서히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말로 열거하기 힘들 만큼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실은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실제로 로마 교회에 자기가 가고 싶은 그 열망들이 많이 있고 거기 가서 정말 자기가 사역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편지를 이렇게 그들에게 보낼 때에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사도 바울의 여건이 정말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절박한 심정으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편지를 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 그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그래서 이제 12장에 이 말씀 그 앞부분은 그야말로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형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지금 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12장 2절에서부터 쭉 남았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본받고 있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 마음이 안 돼가지고 서로 나뉘어져 가 있고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고 있고 사람들 가운데서 좀 가난하다 싶고 또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하고 따돌리고 이런 일들이 그 교회 안에서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12장 19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원수를 직접 갚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원수를 자기가 직접 갚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자기가 직접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적인 어떤 세상적인 어떤 감정들과 그런 욕구들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찌 보면은 이제 11장까지 했던 내용들과 이제 12장에 그들에게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은 거룩한 산제사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거룩한 산제사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당연히 드려야 할 영적인 제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율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떠올랐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성경에 보면 살아있는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제사를 드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제사를 드린 경우.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그 내용도 너무 당연하게 이게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 여기 보면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여러분들은 마땅히 드려야 될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악한 것들을 여러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살아있는 제사로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뭐 더 잘 압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 그 이삭을 100살이 되었을 때에 겨우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100살 때 얻은 아들 참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귀여운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잘 키웠는데 아마 우리 한 예찬이만 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10살 중후반 정도 이 아마 될 어간 정도까지 이렇게 키웠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힘도 좀 쓰고 자기는 이제 힘이 빠지고 그렇지만은 아빠가 옆에서 뭐 아빠 힘들어요. 옆에 툭 들어주고 이러면 이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자신의 이제 삶을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그 소망들이 이 아이를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과 기대감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아이를 보면 기쁘고 힘들어도 하고 내가 죽어도 예안이 없다 이런 어떤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에 그 아이들을 이삭을 아마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무 설명도 안 해요. 아무 설명도 안 하고 내가 어떤 이유로 네 아들을 이렇게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그러면 좀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그냥 납득이 좀 됐을 건데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무조건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냥 무조건 네 아들 그냥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젊었을 때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아직 결혼 안 했을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그렇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가지고 임준아 그 네 아들 예찬이 있지? 그 저 위에 방어선 꼭대기가 올라가가지고 번제로 바쳐라. 만약에 그랬다면은 저 이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오만 때만 그 저기 뭐야 그걸 이유를 다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피해 보려고 무시하려고 아마 때를 썼을 겁니다. 생때를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리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례에게도 사실은 비밀로 했어요. 비밀로. 만약에 아내 사례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애를 못 데리고 가는 거죠. 아마 사례 먼저 죽이고 애를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거야. 지금 이 사실이 얼마나 위중한 사실이고 엄청난 어떤 문제인가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례한테 이런 방구도 그걸 뿜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날에 일어나자마자 막 바로 아들 데리고 그냥 모리아 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이런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그런데 아브라함은 로봇처럼 어찌 보면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여기 뭐 전혀 아브라함은 망설임도 없고 주저함도 없습니다. 척척척척 데리고 가가지고 나무 올려놓고 딱 자기 아들 딱 당그름 해가지고 그대로 그 위에 뭐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과연 이삭을 들어 올렸는지 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단이 좀 높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제단이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한 1m 이상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그 위에 나무 쌓았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어서 올렸다. 저는 예찬이를 자고 있으면 침대에 떨어져가 있는 예찬이를 한 번씩 들어갖고 침대 위로 올려 못 들어요.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들어 올리려면 상당히 고생을 좀 많이 했을 거예요. 묶어놓고 들어 올려야 되니까.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이 장면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일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 보면은 아브라함의 어떤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호흡하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어떤 경우라도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눈으로 보고 생활하고 호흡하고 하는 것과 똑같이 자기의 삶 속에 완전히 서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선조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게 야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수많은 후손들이 그를 존경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기 아브라함이 산제사를 드릴 때 또 산제사를 드린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삭이죠. 이삭.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산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삭은 산제사를 드렸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이삭이 더 놀랍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120살 가까이 되는 120살 가까이 되는 완전히 이렇게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죠. 그런데 지금 이삭은 그야말로 혈기가 왕성한 청소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놓고 묶으려고 하고 말이죠.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은 어쨌든지 몸부림을 치면서 아버지가 이 치매에 걸렸었구나. 이제 드디어 이제 아버님은 이렇게 조용히 따로 모셔야 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이 아버지를, 아버지 이거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안 됩니다. 지금 아버지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그러면서 아마 티격태격 하면서 막 그냥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아버지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을 막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자기를 묶을 때에도 묶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 왜 이럽니까 이거? 아버지 참 이상하네요 오늘. 이러면서 아버지 팍 밀고 도망을 갔든지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그 행동을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브라함도 참 무서운 사람이지만은 아들 이삭은 더 무섭습니다. 그렇게 순순히 순종하고 있는, 성경에 보면 어디 한 구절에는 이삭이 반항하였더라, 이삭이 몸부림쳤더라, 한 구절도 그런 구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땅 묶었는데 이 노인이 말이죠. 그 어떻게 들어올려요? 그걸 들어올릴 수가 없어요. 낑낑하는데 아버지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솔직히 이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도 이유를 모릅니다. 영문을 모르고 지금 이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안 해줬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안 해줬으니까 아브라함 이삭에게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네가 꼭 지금 산 제사로 드려줘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안 했다니까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영문을 모르는 채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이삭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참 이게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만약에 죽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죽여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번제라는 게 얼마나 처참한 겁니까? 자기 아들을 이렇게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뼈와 살을 다 발라내는 겁니다. 번제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드리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실제로 만약에 그 일을 했다면은, 근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니까요. 지금 쇼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아들 죽었겠죠. 근데 아브라함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죽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이삭도 목숨을 걸었고 아브라함도 목숨을 걸은 거예요. 자기 안에 살에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자기 안에 살에도 어떻게 될지 이미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은 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사가 바로 이런 제사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이건 엄청난 그런 요구입니다.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깨달았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 교회에 회복되어야 될 제사가 바로 이런 제사다. 하나님도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설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겠나? 와가지고 쌓아놓고 묶어놓고 그래도 조금 고민은 좀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고민도 안 합니다. 바로 그냥 이렇게 그냥 칼을 들어서 그냥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러면서 그냥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요 뒷부분에 보면은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라 할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려는 행동을 막았다는 거죠. 죄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은 진짜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시끄러워했을 겁니다. 아이고, 야, 참, 감당을 못 하겠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어떤 믿음들.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로마 교회에 회복되어야 될 예배의 모습이다. 이것은 아마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런 예배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으로 동일하게 받아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산제사를 드렸던 경우가 또 두 번째 있습니다. 실제로 산제사를 드렸던 경우 또 있습니다. 어떤 경우 있습니까? 예, 입다 경우도 있고요. 또 다니엘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도 물론 대단했지만은 저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드렸던 산제사를 한번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은 너무도 당돌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참, 그야말로 이제 자기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그 모양을 본떠 만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그 신상 앞에 다 절을 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이 친구들이, 다니엘은 그때 뭐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딱 밝아게 된 거죠. 그 나팔을 딱 뿡 하고 불면은 모두가 다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뭐 왕 만세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그 신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절을 했는데 이 친구들만큼은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앞에 보면은 실제로 채소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채소사건. 우리는 이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는 먹지 않겠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차라리 그걸 먹을 빼서 우리는 채소를 먹겠다. 채소를 먹고 우리가 어땠는지 한번 당신이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막 우리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들이 채소만 먹었는데 고기를 왕의 그 진미, 왕이 만들어 놓은 그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다른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윤택하고 그게 건강하고 그뿐만 아니라 지혜가 넘쳤다 그렇게 했어요. 지혜가 10배나 더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아주 총명한 사람의 10배가 뛰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야말로 뭐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정도로 너무너무 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저기 말이야, 어디 한 구석에서 이렇게 끌려온 말이죠. 그 포로가 말이죠. 그렇게 총명하고 말이죠. 잘났으니까. 얼마나 시기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오늘 여기 딱 보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딱 보고 있다가 어! 딱 걸렸네. 그래가지고 왕에게 일러 바친 거죠. 오늘 거기 왕 앞에 가가지고 왕 앞에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기 앞에는 용광로가 있어요. 용광로. 용광로는 쇠를 이렇게 녹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뜨거웠겠습니까? 확 붙어오르고 있는데 거기 앞에서 이제 왕이 그 세 명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누구들이 내 신상 앞에 절을 안 했다면서요? 그래, 뭐 혹시 너희들이 그때 무슨 사정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오늘 나팔을 불면 인사해라, 절을 해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사실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이 지혜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들은 거기에 있는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참 아까운 인재입니다. 이렇게 죽여버린 게 아까운 인재죠.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기회를 줬을 때에 고개만 한번 숙여, 고개만.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봐주겠다, 살려주겠다. 지금 이렇게 딱 딜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타협이죠, 타협. 한 번만 해라! 살려주겠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죠. 어떻게 뭐, 저기 뭐야, 아, 죄송합니다. 임금님, 저희들이 좀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은 뭐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뭐, 이렇게 뭐, 간곡하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아주 너무 거만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께 대답할 필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금방이 뚝뚝 흘러 넘칩니다. 만약 용광로 속에 던져진가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우리가 절하지 않겠다. 한판 붙어보겠다는 거죠. 지금 왕하고 같이 이거 한번 완전히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이 포로들이 말이죠. 일개의 포로들이 이런 이야기를 왕 앞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로마의 황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의 황제도 똑같이 여기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과 똑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왕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로마는 수많은 그런 타협, 그 타협만 하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번영을 누리는 로마의 대제국 가운데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것들이 많았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은 얼마든지 편하게, 재밌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타협해라, 조금만 해줘라, 조금만. 그러나 절대로 그 부분들에 관해서 이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 용광로의 불구덩이 속에 내던질지라도 타협하지 않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는 이 신앙을 우리는 지킬 것이다. 왕이여, 우리는 당신한테 그 일에 대해서는 당신에게 할 말 없다. 하나님에게만 할 말 있고 당신한테는 할 말 없다. 당신이 우리 말해도 당신은 모른다. 그런 당당한 자신감. 이 자신감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섬에들었던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부르듯이 산제사 그들이 드렸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의 몸을 던져서 드렸던 산제사 그 산제사가 바로 절대로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겠다. 진리와 세상이 끄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런 단호한 결단력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드렸던 제사가 산제사였다는 이들이 드렸던 산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바로 이와 같은 산제사가 드려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바울은 이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타협할 것들이 많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제가 사역하고 있지만 뭐 교육계야 비교적 이렇게 좀 깨끗한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타협의 그런 끈들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가정 속에서 생활을 사는 순간순간 그런 어떤 많은 끈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연결되어지려고 이렇게 드러내려고 이렇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그런 부분들을 끊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내 자신의 욕심을 주님 앞에 산재물을 드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은 정말 이것이 주님이 원치 않은 것일 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 이런 자세들이 오늘날에 우리 교회도 필요한 자세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성경 전반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또 정말 이 산제사의 표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실제로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산제사로 드렸습니다. 참,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렇게 화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떤, 이렇게 방법들을 사용하시고 수고들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번번이 다 실패했습니다. 도리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망만 더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준비하신 최후의 방법을 동원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류를 위해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일 때는 막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렸다는 것이에요. 참 이 부분에 관해서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너무나 많지만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드렸는지 여러분 부모님 되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하시면 아마 10분 이해하실 겁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드릴 수 있었는가. 다른 사람 아들 죽이는 거는 그거는 차마 이렇게 그러지 못하고 막으셨으면서 자기 아들은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신 바로 산제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처절한 제사를 드린 겁니까? 그런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잘 참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의 이제 목숨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여기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말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해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부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이미 이 부분들을 아마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준비해 왔어요. 예수님도 준비해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준비하고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일을 막는 사람은 사탄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당당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단호하게. 왜냐하면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예수님도 생각 안 했겠습니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생각해 왔어요.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왕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죽여야 됩니까? 나를 버려야 됩니까? 그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참 이 애걸런 제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그냥 아낌없이 드렸던 제사 이 제사가 바로 로마 교회에 회복되어야 될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까 아들 이삭도 이야기했죠. 그 아브라함도 참 대단하지만은 그 이삭도 대단했습니다. 하나님도 대단하지만 우리 예수님 너무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드리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우리에게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의 역사, 사랑의 제사가 바로 이 로마 교회에 회복되어야 될 교회, 바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 거룩한 산 제사를 우리가 보면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숨을 걸고 드렸던 제사입니다. 이 제사들은 다 한번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모할 정도로 철저한 믿음 위에서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저렇게 할 수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저렇게 죽이면서까지 저렇게 할 수 있나? 어떻게 아브라함이 지 아들을 저렇게 죽이려고 할 수 있나? 지금 완전히 지금 미쳤다. 그렇게 할 정도의 무모한 믿음. 그런 자세로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 공통점은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제사를 요구한 것은 그들이 잃어가고 있는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거기 보면은 그 후반절 부분이나 뒷부분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 뒷부분 이것이야말로 같이 읽읍시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그 목적은 뭐냐면은 이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인 회복, 예배가 회복되어져야만이 교회에,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산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은 아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잘 캐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캐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후에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죄인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재수 이렇게 잡혀서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거의 사역은 거의 못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옆에서 아마 이제 이렇게 도와주기는 했겠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 이후로 든든하게 섰습니다. 든든하게 섰을 뿐만 아니라 이 서신서를 받고 얼마 한 10년여간에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 대화재 로마 대화재를 빙자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카타콤에서 있었던 일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의 살을 사다들이 지어 뜯고 자기의 팔과 다리를 잘라내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그렇게 변했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가 사실은 그렇게 박해를 했을 때에 참 그들이 이렇게 더 큰 어떤 부흥의 그런 역사들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도미티안 황제는 더 끔찍하고 더 잔인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거의 한 60년, 70년 가까이 되는 그 박해 기간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신앙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나중에는 복음으로 그 로마를 정복해버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들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켰을 때 그들이 거룩한 산제사를 자기의 삶들 가운데서 드리고 그 교회가 거룩한 산제사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예배가 제대로 드려졌을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욕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와 같이 누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완벽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하나님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통로를 우리에게 연결시켜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산제사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산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2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제사로 드리려고 바로 했을 때에 정말 바로 그 뒤에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산제사를 통해서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아멘. 진정한 그 성도라면 그 성도의 로망. 내가 이제 성도라면은 평생토록 추구해야 될 로망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것, 제대로 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성도의 로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도의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인격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느끼고 감격해하고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그런 찬양을 드리고 끊임없이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나오고 넘쳐나오고 터져나오는 이런 예배, 이런 예배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회복되어야 되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런 거룩한 산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힘있게 운동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영적 예배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게 원하셨던 영적 예배는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따라갔던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산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시간 각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릴 것인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주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것과 비교해보니 바보같이 보이고 더 못사는 것처럼 보이고 참 고통 속에서 외로워하며 괴로워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고 혼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살 수 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보니 하는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오니 주님, 이제 우리가 거룩한 영적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삶을 참으로 영적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